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5월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어제는 또 부부의 날이었답니다. 그리고 5월에는 또 제 생일도 있습니다. 모든 관심이 가정의 행복과 또 가정에 이렇게 집중되어서 한 달을 축제처럼 보내는 그런 한 달이 됐습니다. 해마다 5월이 되면 저는 꼭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말이 떠오르는데요. 하나는 오래된 옛 시가 한 수가 꼭 떠오르곤 합니다. 수는 욕 정이 하나 풍부지하고 자는 욕 양이 하나 친부대라 하는 시이죠. 나무는 고요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가만히 있지를 않고 자식은 부모를 잘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가 기다려주지를 않는다 하는 그런 오래된 시입니다. 저는 제 아버님이 너무나 훌륭한 신앙인이요 대단히 참 대단한 분이라는 어른이라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제가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오랫동안 장로로 교회를 또 목회자들 그렇게 잘 섬긴 참 이 훌륭한 어른을 이제 내가 가까이 지내면서 내 목회에 많은 지혜를 얻고 도움을 얻고 잘 모셔야겠다. 그리고 이것저것 모시고 다니면서 이제 말상대도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돌아오고 채 2년이 안 된 어느 날 부활주일 전날 갑자기 쓰러지셔서 부활주일 지내고 수요일 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사실 저는 아버지와 그렇게 헤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며 특별히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는 제 아버지를 매우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제 어머니께서 네가 네 아버지에게 그 한 말을 아버지가 듣고 여러 날 혼자 우시더라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을 제가 우리 아버지께 다 사죄를 하고 용서의 선포를 받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못한 채 그렇게 영영 헤어져 버려서 그런저런 일들이 5월이 되면 이 한 시와 함께 언제나 생각나곤 합니다. 부모와 자식으로 한 가정에서 산다는 것, 또 남편과 아내로 가정을 이루어 산다는 것, 한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지체가 돼서 함께 이렇게 산다는 것, 이것은 다만 어느 시간까지 한시적으로만 주어진 기회일 뿐이라는, 이 기회를 잘못 사용하면 계속 한이 남고 후회가 남을 뿐이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부모님과의 관련해서 생각나는 게 그 시라면 제 아내와 살아오면서 부부관계와 얽혀서 생각나는 말씀이 5월이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도록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면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이 같이 관계를 맺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든지 부모와 자식이든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인 사이든지 관계를 맺고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체라 하지요. 공동체는 두 사람 이상이 모여서 사는 곳이기 때문에 언제나 일들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일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들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요. 돈을 버는 일,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 아들로서 가서 공부하는 일, 교회에서 물을 떠다 놓는 일, 안내를 하는 일, 신방을 하는 일, 찬양을 하는 일, 교사를 하는 일, 뭐 여러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공동체, 두 사람이 모여서 특별히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사는 이 공동체에서 여러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일들을 어떤 원리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나, 이건 공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는 규범적 차원에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많은 일들이 있다. 예를 들면 권면, 사랑, 위로, 교제, 긍휼, 자비 뭐 이런 일들처럼 여러 일들이 있다. 말하자면 이런 일들하고 예시적 차원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2절과 4절 사이에 이런 일들을 어떤 원리로 해야 되는가? 일은 천차만별 다르지만은 그러나 각각 다른 그 일들을 하는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가져야 될 원리는 공통적으로 이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성취할 것인가에 모든 관심을 또 초점을 맞추고 그 일을 어떤 원리로 해서 행복하게 그 일을 할 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할 건가라는 것은 우리는 별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일들을 어떤 원리로 해야 될 건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면 마음을 같이 하여 해라,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된다, 뜻을 합해서 해야 된다, 한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 다툼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이 여기면서 해야 된다, 자기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자기 책임을 감당할 수 없는 지체가 있을 때는 그 책임을 대신 맡아주면서 해야 된다, 여러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너무나 많은 말을 했잖아요. 원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원리들 말했지만은 이 원리들을 다 모아서 결국 한마디 안에 다 집어넣어서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자면 바로 이 말이야 하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읽은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는 말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일의 성취에 극단적으로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고 어떻게 그 일을 할 건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말인데 그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지, 왜 해야지 그런 거 할 때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지금 하는가를 먼저 점검해보고 그것이 확인되면 그건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겠다고 구호를 외치거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작정을 하라는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품읍시다, 품읍시다, 품읍시다 이렇게 세 번 외치고 그리고 끝나면서 우리가 다 통해 자복하고 통성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기로 작정하는 결단의 기도를 합시다. 그럼 모두가 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아내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자식의 일을, 부모의 일을, 남편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아멘하고 돌아가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자고 구호를 외치거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겠다고 결심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보면 당연히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렇게 해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할 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되는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래놓고 바로 이어서 6절부터 이 마음의 장본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를 길게 6절, 7절, 8절에 걸쳐서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으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가 그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셨다. 그러나 하나님이기를 사양하시고 자기를 낮추어서 인간이 됐다. 인간 가운데서도 종이 되셨고 종 가운데서도 죄인이 되셨고 죄인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되는 죄인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간 죄인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뜻 보면 아 품으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구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해지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그렇게까지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어버린 다른 곳에 있는 말로 하면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춘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일까요? 네가 빨리 답을 말해라 그런 표정이신데 아니 따져봐야죠. 아, 품으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겸손하라는 것이구나. 자기를 낮추라는 것이구나. 그 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해지는 사실 원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것이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만들어낸 결과가 이렇게 자기를 낮춘 것인지 아니면 이 낮춘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지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자기를 낮추는 것은 언제나 선이 되고 덕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낮추는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가슴에 원한과 복수의 칼을 숨겨두고도 얼마든지 자기를 낮출 수 있습니다. 성경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낮춘 것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냈다라고 이 6절에서 8절까지 하는 말을 요약하는 것도 있고 그리스도 편에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버렸다는 한마디로 이 긴 과정을 요약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말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요약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를 낮춘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인가? 무엇을 확인하는가를 성경이 여러 곳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가시면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가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있는 8절 말씀을 이렇게 요약한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무엇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신약성경 390페이지에 가시면 사도 요한은 또 같은 사건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의 겸손을 알고 그럽니까?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3장 16절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 9절에 10절 그 옆 페이지에 있는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이 나타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타난 것을 말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결국 이렇게 놓고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의 그 핵심은 낮추는 거 아니고 겸손한 거 아니고 사랑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만 진심으로 그 앞에서 나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에 할아버지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저도 제 할머니한테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할아버지들은 60이 넘은 할아버지가 5살, 6살 된 어린 손주 녀석이 합지, 엎어 줘, 빨리 탈 거야. 그러면 바짝 엎어집니다. 그 6살 된 놈이 할아버지 등에 올라타서 때리면서 말소리 내라 그랬다. 그 할아버지가 헤 하고 말소리를 내요. 말도 그 아이가 하는 말, 어눌한 말투로 말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문 밖에만 나가면 골목길 지나 동네길을 가다가 그 동네에 사는 젊은 청년이 지나가면서 할아버지 보고 인사를 안고 지나가면, 담뱃불을 안 끄고 그냥 지나가면 할아버지가 대뜸 그렇게 말합니다. 네 애비가 누구냐 이놈아 그러세요. 밖에 나가면 그러시는 할아버지가, 아, 요즘은 물론 그러지 않죠. 요즘 그랬다가는 어느 주먹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그런 악한 세상이 돼서 요즘엔 그러지 않죠. 마음엔 다 있습니다. 그런데 대문 안에만 들어오면 6살 먹은 아이 이 주름 골 깊은 데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장난감처럼 해도 내 새끼 내 강아지 그러고 품고 말 타른다고 엎어지라면 엎어지고, 왜 그럴까요? 이 할아버지가 문 밖에 들어오면 겸손해져서 그럴까요? 사랑 때문입니다. 어린은 누구를 사랑할 때만 진심으로 그 사람 앞에서 우리를 낮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그 마음의 핵심은, 그 마음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질문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인가? 왜 하나님 자신이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죄인이 되기까지 자기를 그렇게까지 낮추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것인가? 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랑스러웠을까요? 제가 종종 학생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여러 교인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한 번씩 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실 때에 사랑스러웠을까요? 하고 제가 묻습니다. 왜 사랑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스러웠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봐. 그러면 대다수가 손을 들어요. 그저 그러죠. 참 뻔뻔들스러우시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스러울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런다는 거 왜 그렇게 생각하냐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매우 편협되게 한쪽으로만 지금 주입이 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초월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다 접어놓고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은 이웃집 아저씨 같은, 인자하신 이웃집 할아버지 같은 하나님으로만 계속 지금 우리는 들어와서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그 말을 확대해서 말하면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성질 못 이겨서 그냥 그렇게 한 거라는 말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이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실 때 그냥 보기만 해도 사랑스러운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반역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였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나 에덴 동산에 반역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저절로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원수와 대적이 배반자가 사랑스러운 벌벌이 있어요. 선지서들 한번 보십시오. 다른 길로 간 자기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 지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자기 백성에 대하여 하나님 얼마나 분노하시는가. 그럼 왜 사랑하신 거예요? 사랑스러워서가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지만은 사랑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사랑한다는 말이고, 그 사랑의 핵심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기로 작정해서 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우리는 이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사랑 좀 하라고, 그 사랑이 필요하잖아. 그 사람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어야 사랑을 하지, 사랑도 저에게서 나오는 거지, 무슨 사랑할 만한 뭐가 있어야지, 그 걔를 보면 죽이고 싶은 생각만 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한 여전히 우리는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지금 얽매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사랑을 감정의 문제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랑을 의지의 문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의 문제로 성경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 사랑을 말할 때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셔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느니라. 이것을 예수님 자신의 편에서 얘기할 때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의지적인 하나님의 행위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말이, 그러므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니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의지의 행위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사랑은 의지의 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이렇게 설명하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실제로 현장에서 살아내려 하는 데는 매우 많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좌절에 빠집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것이 사랑스러울 때만이 아니라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내가 내 의지로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몸부림을 치고 고뇌하고 그것이 안 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하여 아파하고 또다시 시도해보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한 번도 사랑스럽지 않지만은, 사랑스럽지 않은 부모지만은, 사랑스럽지 않은 자식이지만은, 사랑스럽지 않은 남편이요 아내지만은, 사랑스럽지 않은 같은 교인이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것이니 나도 해봐야 된다 해서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모습이 한 번도 없이 입에만 달고 다닌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평생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입술에 담은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사랑스럽지 않지만은 그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을 치며 고민하며 괴로워하며 애쓰며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보면 그는 그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와 상관없이 이미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이라고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비결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와 같은 그 입장이, 그 사람의 입장이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낮추셔서 실제로 그 삶을 사실 때 예수님이 그 길을 간 그 방식이 그것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한 분이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체휼이라는 말이 개역 개정에는 동정심이라고 해놨고 개역 그전 성경에는 체휼이라 했는데 저는 체휼이라는 말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체휼이란 말은 내가 그 입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와서 이 세상에서 그 길을 갈 때 그 심정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적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죄지었구만 죄지었으니까 저런 꼴 당하지 라고 말할 그럴 상황으로 당신이 가서 살아서 이 사랑을 실현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체율이라 그 사람의 입장이 내가 되어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저는 한 8년 전에 실감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것일까를 제가 처한 상황과 관련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얻은 경험이고 고민입니다. 저는 금년에 결혼해서 부부로 31년째 살고 있습니다. 한 8년쯤 전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갑자기 이 말은 제가 사실은 제 아내를 위해서 우리 부부를 위해서 이 무덤까지 갖고 가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망가지기로 제 아내는 몹시 착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갱년기 우울증이 왔습니다. 갱년기 우울증이라는 것이 사람을 완전히 개종을 시켜버리더만요.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따뜻하게 하고 그러던 제 아내가 저 이쪽만 보면서 말해야 돼요. 저기 앉아있거든요. 제가 제 아내의 말을 불평 이렇게 듣고 보니까 세상에 나처럼 악한 남편이 없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서럽게 만들고 서글프게 만들고 서운하게 하고 자기는 소외당하고 있고 헛살았고 내가 왜 이 남자와 계속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고 언제나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외롭고 서운하고 다 그래요. 모든 게 서운해요. 여보 그게 아니야. 변명하려고 하면 그래 결국 또 내가 나쁜 여자란 말이지. 당신의 말수를 누가 이겨. 다른 사람과 하면 서운함이 있어서 들어보고 내가 삼자적 입장에서 여보 그 사람은 이래서 그랬을 수도 그래 또 내가 나쁜 여자 당신이 언제 내 편 들은 적 있어. 그 사람이 옳지. 언제나 그래요. 하루 저녁은 제가 교회에서 돌아와서 이렇게 벽에 어깨를 대고 둘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여기 앉고 여기 앉고 침대에 앉아서 벽에 대고 제 아내가 슬슬 말을 풀어내기 시작해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마님의 하시는 말씀에 절대로 내가 말대꾸를 하지 않으리라. 결심.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것입니다. 결심 다 들었습니다. 어떤 건 말이 안 되죠. 억울하죠. 변명하고 싶죠. 그러나 끝까지 참았습니다. 보니까 제 아내가 너무 딱해요. 그리고 불쌍해요. 두 가지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서운하고 서럽고 삶이 허탈하고 외롭고 소외감 느끼고 존재감이 없고 그래서 괴로움과 내가 그전에 다른 여자들이 이런 문제로 괴로워할 때 속으로 아니 그게 무슨 문제가 돼? 왜 저거 가지고 저렇게 괴로워해? 참 이해가 안 되네. 아 그랬었는데 그 문제로 자기가 괴로워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유치한 여자야? 이런 문제 가지고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자기 자존감이 상하고 이중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말하는데 팔을 펴서 제 아내의 머리를 이렇게 끌어다가 제 어깨에 이렇게 대고 머리, 그 손을 얹고 이렇게 들었어요. 눈을 감고 다 들었죠. 뭐 그런 말 하는데 눈 이렇게 쳐다보고 할 수 없잖아요. 다 듣고 보니까 다 끝난 것 같아요. 그 손을 내리고 여보 자자 같이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어제 저녁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서 나도 내가 말도 안 되는 말을 이렇게 쏟아내고 있다는 거 알고 알면서 하는데 그 말을 다 들어줘서 고마웠다고. 당신이 팔로 내 머리를 어깨에 이렇게 기대게 할 때 그 순간에 내 마음이 너무 편해졌다고. 그때부터 회복이 돼서 금방 갱년기 우울증을 넘기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제 아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말 때문에 이 부끄러운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제 아내가, 여보, 이 방 안에 에어컨이 10대가 돌아가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비키니에 수영 팬티만 입고 앉아서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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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더워 그러고 있는데 당신이 밍크 코트에 털모자 뒤집어 쓰고 가죽장갑 끼고 들어오면서 추워 추워 왜 이렇게 추워 그러면 당신은 추운 거야. 지금까지는 당신 정신이 있어? 에어컨 열대 틀어놓고 수영복만 입고도 다 더워 죽는다는데 밍크코트에 털모자 뒤집어 쓰고 장갑 끼고 들어오면서 춥다니 정신 차리라고, 제정신이 나고 그 말이 되냐고. 그런 식으로 내가 살아온 것 같아. 온 세상이 다 더워도 당신이 추우면 당신은 추운 거야. 이게 사실입니다. 이것이 체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서 나 같은 것이 살아난 거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때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교인들에게도 그래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집사가, 어느 교사가, 어느 성가대원이, 어느 구역장이 교회 무슨 일로 시험 들었다고 상처받았다 그러면 순방간다 우 달려가서 왜 그러냐고, 그것이 무슨 시험거리가 되냐고, 그 일로 그 말 듣고 아무도 시험 든 사람 없는데 왜 집사님만 그러냐고, 집사님 이상하다고,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집사님 믿음이 잘못된 거였는가 보다고. 그러지 말라고. 전교인이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도 그 사람은 상처가 됐으면 그 사람은 지금 아픈 거라고. 이 입장을 가지면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사랑을 당장 할 수는 없지만 그를 최소한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고 그를 이해해야 된다는 마음으로부터 시작은 할 수 있게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식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인생의 연륜이 깊어지면서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서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최종 결정에 남는 말은 한 두 마디이겠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그 고백 안에 모든 것이 담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서는 사랑이라, 사랑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담겨지고 최후에 남는 한 단어는 사람 사이에서는 사랑이라는 말 그것뿐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실 믿음과 소망은 영원히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믿음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하는 순간 소망은 더 이상 쓸모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있게 됩니다. 이 가정의 달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식 사이에, 교인과 교인 사이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사랑의 몸짓을 시작하는 출발을 만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요 주님께 대하여 원수였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목숨을 버려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그것이니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기로 몸부림을 치며 부모를, 자식을, 남편을, 아내를 그리고 이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을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 증거가, 행복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심이 주의 날, 거룩한 날, 안식의 날, 약속의 날 때를 지어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고 이제 주의 성령과 함께, 주의 말씀과 함께 부르신 삶의 현장을 향하여 흩어져 나아가는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과 그 가정들과 이 복된 예수 공동체인 남포교회 외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